안녕하세요. 오늘도 잠언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는 숙제를 질문으로 풀어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다시, 삶이라는 숙제를 질문으로 풀어가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숙제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 방향성이 좀 결정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삶의 질문, 숙제가 딱 주어져요. 그럼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요. 그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저렇게 하면 되는 거겠네? 하고 옆에 사람의 걸 벤치마킹하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뭐지? 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되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뭐지? 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해야 이익이 되는구나. 라는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내가 뭘 원하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내가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늘 내 기분이 어떻지?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렇죠? 오늘 내 기분이 좀 우울하면 아, 나 이거 안 해. 오늘 내 기분이 좋으면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자기 감정을 물어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대답하는 건 뭐예요? 삶에 이런 숙제가 딱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맞지? 뭐가 선한 거지?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답으로 삶의 방향성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이 다섯 번째가 우리의 1차 반응이에요. 이게 나한테 패턴으로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처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지나가요. 근데 수학 문제 풀 때 그 과정을 공식을 다 안 쓰고 거의 머리에서 암산해서 쓴다고 해도 그 공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내 머리에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 과정이 있어요. 삶이란 숙제가 딱 주어지면 이렇게 딱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딱 방향을 정하고 그쪽으로 딱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로 하는 질문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지세요? 삶의 숙제가 딱 던져지면 딱 무의식적으로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되지? 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 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 어떻지? 라고 하십니까? 혹은 어떻게 하는 게 맞지? 어떻게 하는 게 선하지? 라고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보통은 이익의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지만 이 사람은 원함의 질문을 던지고 살아갑니다. 라는 걸 되게 멋있게 보여준 다큐멘터리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이익의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죠. 근데 이분을 보세요.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질문을 던지고 이걸 하시네요.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그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하시네요. 라고 그 다큐멘터리의 톤과 결론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멋있는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그걸 보면서 아 정말 다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왜요? 잠언의 입장에서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원하는 대로 하는 건 멋있는 거랑은 되게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뭐 필요하죠. 근데 멋있는 거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냥 내 원하는 게 이거에서 이게 멋이랑은 상관이 없지 않나? 근데 저는 좀 웃겼어요. 사실은 되게 이게 인류 역사 수천 년 역사에서 원하는 대로 사는 걸 멋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나중에는 되게 웃겨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마치 어떤 다른 문명을 보면서 뭐 우리에게 좀 낯선 문명을 보면서 되게 귀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아프리카 어떤 부족을 보면서 아 그걸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좀 당황스러운데 라고 하는 것처럼 한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 한국 사회 다큐멘터리를 자료로 보면서 아 이때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그걸 멋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선하는 건 질문도 아예 안 하는데 그런 시대가 또 와야 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물론 다른 질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셔야 되고 뭐가 이익인지도 아셔야 되고 그렇죠? 내 원하는 것도 돌봐야 되고 내 감정도 돌봐야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내 인생의 방향성을 저는 최초 질문은 뭐여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맞지? 여기서 선한 게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잠언에서 계속 반복하죠. 그렇죠? 오늘은 한 구절을 읽었지만 잠언 2권 전체에서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10장부터 시작되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잠언 1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잠언 10장 6절이에요.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있으나 악인의 배는 독을 머금느니라. 잠언 10장 7절이에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니라.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배는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그래도 몇 개 더 해볼게요. 잠언 10장 20절. 의인의 혀는 수는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저 이 구절 좋아해요. 10장 30절. 악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 두려 아 이거 했구나. 이렇게. 그럼 계속 반복되죠. 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두 번 써놨네. 그렇죠? 여러분 이제 계속 잠언을 읽어 가시면서 이게 무지무지는 많이 나와요. 각 절의 디테일을 보세요. 각 절마다 포인트를 짚죠. 하지만 이렇게 수백 번 반복되는 잠언에서 정말 이게 수백 번 반복되거든요. 안 세봐서 정확하게 몰라. 하여튼 진짜 많이 반복돼요. 그럼 이 반복이 중요한 이 반복에서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라는 얘기죠. 그렇죠?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악인, 의인은 사람에 대한 거고 그걸 행동으로 표현하면 악함이 되지 말고 선함이 되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행동이 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100번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00번 반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100번을 설득하는 게 선함의 결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 여러분들 치열하게 설득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치열하게 설득하는 건. 또 선함의 질문을 던져야 돼. 선함의 질문을 던져야 돼. 의인이 돼야 돼.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아. 라는 게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렇죠. 잠언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문장들만 읽으시고 그냥 되게 뻔한 얘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잠언에서는 세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잠언 1권에서 제시하는 지혜의 컨텐츠는 뭐예요? 복음 자체죠. 지혜가 소리를 지르는 거. 그 지혜가 우리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복음 자체예요. 잠언 2권, 3권까지 포함해서 가장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지혜 컨텐츠는 뭐예요? 선함의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함의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것과 연결되어서 선함이 구체적으로 선함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잠언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이랑 한 권의 책을 읽어가시면 디테일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잠언을 잠언이 지혜 말씀이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저 어릴 때는 그냥 그 지혜 책 있죠 이렇게 펼치면 나오는 거 그 은근히 잘 맞는 거 아세요? 그것처럼 쓰세요. 매일 나는 잠언을 한 장씩 읽어. 그러면 한 달에 31일이니까 딱 떨어져라고 하면. 2월 3일에 딱 있는데 쭉 읽다 보니까 워낙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요거 딱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네. 여러분 그건 잠언에서 지혜를 얻는 거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되게 지엽적이에요. 잠언에서 지혜를 얻으시려면 첫 번째 복음이 지혜라는 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선함이 지혜라는 걸 아셔야 되고 세 번째 이 지혜의 사고방식 정의, 지식, 지혜, 명철, 근신 이 패턴, 이게 사고방식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두 번째랑 세 번째 연결되는 거긴 하지만 있으셔야 잠언의 핵심은 소화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디테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선해야 돼요. 그건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오해를 좀 풀고 갑시다. 선해야 된다고 하면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선해야 된다고 할 때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90% 이 단어의 정의를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함이라고 쓰는 단어의 정의와 기독교에서 선함이라고 예를 들 단어의 정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선함이라는 단어에서 쓸 때는 어떻게 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 사람 선해? 라고 할 때 일반적인 사회에서 어떤 걸 많이 씁니까?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면 선한 것이죠. 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선한 게 뭐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 그게 선한 거야. 그럼 악한 건 뭐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 그게 악한 거야. 그럼 악하지 않은 건 뭐야? 다른 사람한테 내가 피해는 안 주는 거. 그렇죠? 요 기준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왜? 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최소한. 내가 엄청 선한 사람은 아니라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 몇 명 있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면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쓸 때 여기서 선하다고 얘기하는 할 때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회가 이야기하는 선함이죠. 그렇죠? 사회라는 애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선함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유아틱한 정의죠. 사회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선한 거야? 나한테 잘하면 선한 거고 나한테 잘못하면 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살짜리 같지 않아요? 니네 반에서 누가 착한 애야? 얘가 착해. 왜? 걔는 나한테 과자 주고 잘 놀아줘. 얘는 나빠. 왜? 아, 걔는 내가 놀 때 자꾸 방해하고 어질러. 쟤는 나쁜 애야. 얘는 착한 애야. 얘는 선하고 얘는 악해. 기준이 뭐야?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가 제시하는 선함의 기준을 여러분들의 선함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면 사회가 타인이 여러분들을 착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선하면 얼마나 좋아. 뜯어먹기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 애가 선하면 얼마나 좋아.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선하면 얼마나 좋아. 나한테 잘한다는 거 아니야. 회사 입장에서 애가 선하면 얼마나 좋아. 사회 입장에서 애가 선하면 얼마나 좋아.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함이라는 기준은 기독교에서 안 써요. 때로는 그건 되게 악하다고 기독교에서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본인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저런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네. 되게 악하게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는 건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이 악하고 이 사람은 피해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악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함에 대한 두 번째 오는 뭐냐 하면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관에서 오는 오해들이죠. 기독교인이 선하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정한 삶의 규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도덕적으로 보수적인 게 선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이 기준으로 쓰세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시구나. 왜 그러신가? 라고 했더니 막 뭐 구름 잡는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자세히 들어봤더니 예배, 성례, 헌금, 교제, 봉사, 구제, 전도, 성교, 기독교적 세계관 이걸 내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내가 성적으로 보수적이고 문화적으로 보수적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전통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는 거야. 물론 요 덕목들이 악한 건 전혀 아니고 이 덕목들의 상당수는 선하죠. 하지만 이것들을 이렇게 규칙화해서 내가 예배, 성례, 헌금, 교제, 봉사, 구제, 전도, 성교, 기독교적 세계관 성적 보수성, 문화적 보수성, 전통적 가족관 이걸 갖고 있으면 선하다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라는 종교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얼마나 선한 줄 알아요? 뭐 이렇게 할 때 경건주의적 전통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람의 선함을 뭐로 했어요? 경건주의적 전통. 경건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됐을 때. 막 그때는 뭘로 자기 선함을 자랑했습니까? 영화관 안 가는 걸로 자기 선함을 자랑했어요. 19세기에. 저런 영화관을 가는 악한 기독교인들. 난 영화관을 안 가고 집에서 추금기만 듣는다. 난 베토벤을 들어. 난 선하다. 짧은 치마에 악한 세속에 물든 나는 발목까지 오는 치마만 입는다. 심지어 내 치마는 검은색이야. 난 선하다. 그렇죠? 이게 누가 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던 거죠. 그 각각의 의미를 보지 않고 그것을 덕목화시켜서 그걸 지키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그걸 선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선함에서 뭘 느끼기 시작해요? 불편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뭔가 내 원함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하지 않으면 악하면 결과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마치 어릴 때 부모님이 제시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두들겨 맞는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소화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도덕적 보수성이나 신앙의 의무라는 게 잘못된 건 전혀 아니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7장 우리가 이미 우리 교회 많이 공부하셨던 내용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획일적이고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참 선한 것이고,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은 두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한 시간만 기도하면 그건 야 이씨 적당히 해야지 더 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5분 기도를 하는 것도 완전 막 하늘에서 축제가 터지는 일이에요. 제가 기도를 했을 때 제가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결혼하는 것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선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다.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선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다.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도덕적 보수성과 신앙의 의무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자기에게 만으로 항상 다시 세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해결적으로 주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언어로 여러분들이 선함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순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게 엉킨다는 거예요. 선함은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회에서 자기적으로 하고 사회가 개인을 이용해 먹으려고 만든 규칙 같은 거예요. 그건 너 선하구나. 야, 너 착하구나. 너 사회를 위하는구나. 알겠지만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곧장 칭찬을 받는 게 선함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는 굉장히 나약해집니다. 이건 딴 얘기예요, 완전. 항상 사회의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걸 선함이라고 기독교가 자기 기준을 가는 순간 사회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주 사회에서 그냥 사회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해요. 여러분 초기 로마 시대 기독교는 선했습니까 악했습니까? 사회 보기에 악했죠. 왜? 로마 시대의 가치관의 근간을 흔들잖아요. 사회 가치의 근간.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 기독교는 선했습니까? 악했습니까? 악했죠. 한국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그 정신을 흔들잖아. 그래서 다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한말 시대 기독교는 선했어요? 악했어요? 기독교가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서구 문물을 우리가 배우고 싶은데 서구 문물을 가르쳐주네?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는 거야. 기독교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 5살짜리 어린애라니까.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여러분, 80년대, 90년대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고아원과 학교와 병원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어디다가 지었어요? 제3세계 지었죠. 선교 나가서 지었어요. 그럼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기독교를 보면서 네가 세계에 되게 선한 일을 여전히 많이 하는구나. 선하다고 해요? 관심도 없죠. 한국사회 하는 거 아니니까. 관심 없어요. 그러다가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네. 악하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고 포교의 대상이고 더불어 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적으로 그들의 평가를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사회가 우리의 선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는 그냥 다섯 살 먹은 어린애처럼 지인 맛에 맞으면 기독교를 찬양하다가 지인 맛에 틀어지면 기독교를 욕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회에서 욕먹고 있다고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다고 꼭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최근에는 그렇긴 해요.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는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딴 얘기 돌아와서. 이런 오해를 벗어나서 그러면 무엇이 선한 거냐? 어떤 게 선한 거냐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2번과 3번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선한 거예요? 계속 반복드리죠. 정의, 지식, 지혜, 명철, 근신. 이 시스템이 내한테 돌아가는 게 선한 거예요. 내가 바른 기준을 세우고 바른 세계관을 구축한 다음에 현실을 파악하고 지향을 정하고 현실을 파악하고 지향을 정해서 최선의 지점을 찾는 지혜. 그 최선의 지점을 결정하는 명철, 그렇죠? 현실을 파악하고 지향을 정하는 게 지혜이고 그것을 여기까지 지혜지만 그 지점만 특정하면 그것을 결정하는 명철. 그리고 그 결정을 유지해 나가는 행동을 하는, 그렇죠? 좋은 결정을 했지만 그 행동을 유지 못하면 안 되잖아. 그 행동을 유지해 나가는 근신. 이걸 뭐예요?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됐어요. 그럼 내가 나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버지란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사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별로 안 중요해요. 나에게 이익이 뭔지 별로 안 중요해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별로 안 중요해요. 아버지란 존재는 뭔가? 나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아버지상이란 건 뭔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정답을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고 그 정답에 근접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함의 질문이 나오면 안 돼요. 그게. 원함의 질문이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애들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하고 있네. 완전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어요. 그럼 질문을 던져야 돼요. 목사는 어떤 존재여야 되나? 나라는 사람은 어떤 목사여야 하나? 정답을 찾고 그 정답에 근접하려고 해야 돼요. 이게 선한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죠. 목사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육의 일을 하시건 여러분들이 공무원의 일을 하시건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시건, 여러분이 식당을 하시건, 여러분 어떤 전문직을 하시건,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 일을 어떻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이 조직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 게 맞나? 어떻게 내가 일하는 게 선한 건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면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만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 내가 이 일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 게 맞나?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일하는 거. 그게 선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의 일인으로서 내가 남해순교회 성도로서 내가 그러면 내가 이 교회 원하는 거, 나한테 이익되는 거, 내 감정 또 중요하지만 내가 이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 교회에 참여하는 게 맞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서 있는 게 맞나?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한테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되나? 내 감정이 어떤가? 라고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나? 라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여유롭고 평화롭고 풍요로워요. 그때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고 그럼 내 이 하나님께 주신 이 풍요의 기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누리라고 주신 건가? 이 시기를 성장하라고 주신 건가? 이 시기를 헌신하라고 주신 건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정답을 찾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고 하는 건 어떤 그냥 남들한테 잘하면 선한 거야 이런 유아적인 게 아니고 이 규칙을 지키면 선한 거야 라는 이런 어떤 시스테믹한 게 아니고 도덕적인 게 아니고 선하다고 하는 거에 가장 중심은 뭐가 있어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 선함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정답이 있지만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때에 따른 정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정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본값은 있겠죠. 내가 정의가 무엇인지 기독교 세계관을 꼭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꼭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안 돼 있으면서 선함에 대한 거 쉽지 않죠 여러분. 기준점이 안 잡혀져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정의와 지식을 좀 낮추어 얘기하는 건 정의와 지식이 있어도 지혜라는 이런 그 상황에 맞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안 된다. 그 정의와 지식이 고리타분한 대답이 되고 오히려 오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그 수준에 맞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예 정의와 지식이 안 잡혀 있으면요. 지혜는요. 무슨 말이야. 그렇죠? 물에 뜨지도 못하는데 뭐 배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본값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기본을 배우는 게 있되 내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돼 있다면 내가 성경 66권이 공부가 돼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기준과 가치들이 내가 이해돼 있고 어떤 비유로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세계관이 잡혀 있다면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기계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현실이 어떻고 최선이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고민해가며 결정해가는 것이 선함인 거예요. 그렇죠? 이 선함이 우리가 내 필요해요. 그럼 반대쪽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한번 결론을 갑시다. 그럼 악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문장으로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뭐 되게 딱딱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악함은 잠언에서의 악함은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선함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부여되는 가치입니다. 말이 어려서 미안해요. 더 쉽게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의 악함은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선함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부여되는 가치입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함이라고 하면 뭘 생각해? 악마 같은 걸 생각하죠. 쫙 고유한 악함. 나는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거. 난 니들을 괴롭히면서 기쁨을 느껴. 뭐 이런 거. 난 소시오패스다. 내 이익이 되면 니네가 죽어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난 나르시스트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악한 고유한 특성. 그 악도 있죠. 그건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얘기하는 악이죠. 그렇죠? 선악과의 악.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그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악을 많이 얘기합니다. 많은 잠언에서의 악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잠언에서의 악은 그 얘기보다 정답은 3번인데 1, 2, 4, 5번을 찍는 걸 다 악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인생의 여기서의 선함은 3번이야, 3번. 정답이 3번이라고. 근데 1번에다 똥가람을 쳤어. 그럼 악함이야. 그 문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번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3번이 정답인데 1번에 똥가람이를 치는 순간 악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대적인 거. 예를 들어봐요. 우리 보증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문제가 뭐예요? 보증을 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가 문제야. 정답은 3번이야. 보증을 쓰는 건 교만이고 자기를 돌보지 않은 것이고 보증 요청은 무례함이니 서지 않아야 됩니다가 정답이야. 근데 1번에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1번. 문장은 아름답지.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라는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하지만 이 질문에서의 그 문장은 오답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서의 그 문장은 악해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쓰는 문장의 선함에 심취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세오경에서는 그 말이 맞는데 자마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선함을 얘기할 때는 그 1번은 틀렸다고요. 2번도 틀렸고요. 4번, 5번 다 틀렸어요. 3번이 정답이에요. 왜? 이 사람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잠언에서의 악함은 자주 뭘 얘기해요? 잠언에서의 악함은 어리석음, 미련함, 교만함, 게으름 이런 연결하죠. 그렇죠? 그렇죠? 교만한 건 뭐예요? 자기가 선함과 악함을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가능하죠. 근데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머리에 갖고 있는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든 뭐든 간에 자기가 머리를 돌려서 잘 결정해. 그게 뭐예요? 교만이지.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안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 교만한 악이죠. 쟤는 교만해서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각각 다른데 자기가 인생을 풀어나가는 방법 하나 가지고 모든 문제를 거의 다 끼워 맞추려고 그래. 그래서 자주 틀려. 그걸 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교만함. 어리석음은 뭐예요? 이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식, 아니 정의, 지식, 지혜, 명철, 근신 이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공식을 사용 안 해. 그럼 어리석은 거죠. 쟤는 몰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쟤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함은 뭐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들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자기한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인지를 못해. 그렇게 교만하게 어리석게 의사결정을 해서 일이 꼬이고 있으면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근본적인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미련하다고 하는 거죠. 게으름은 지식, 정의, 지식, 지혜, 명철로 좋은 결정을 했어. 근데 근신을 안 해. 근신을. 얘는 거기서 뭐가 끼어들어와. 머리를 뛰어넘는 욕망이 끼어들어와. 감정이 끼어들어와. 그래서 뭘 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안 해. 그래서 결국 안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되게 악의는 없잖아요. 여기에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악함은 없잖아요. 아 목사님 진짜 와 정말 정말 목사님 말이 딱 맞아요. 제가 다음 달부터 해볼게요. 좀 더 놀고 좀 더 자고. 그럼 이 사람의 뭐가 사라져요? 기회비용이 사라지죠.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악한지 아시겠죠? 본인에게 악한 거예요. 본인에게.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이렇게 정의부터 근심까지 생각을 돌려서 의사결정을 해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어리석게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질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그러고 의사결정을 해. 그러면 그게 본인에게 악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잠언의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아 여러분들 다 악이 여러분들 악할 때가 많죠 하면은 불쾌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회적 기준. 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적 없는데 왜 목사님한테 악하다고 그러지?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선하신 분들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미안한 선택들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불킥을 하는 후회의 순간을 맞고도 또 같은 패턴의 결정에서 또 같은 문제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악한 거예요. 그걸 악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좀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의인은 악인은 의인은 악인은 자모여 계속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악인은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왜? 여러분들 고유한 특성으로서 악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냥 어리석은 자는 의로 바꿔서 읽으세요. 그럼 좀 설득이 될 거야. 의인은 어리석은 자는, 의인은 어리석은 자는, 의인은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미련하다고 하면 왠지 좀 그것도 너무 평가적으로 불편하지. 하지만 미련한 게 뭐냐면 똑같은 실수를 세 번 이상 반복하면 네 번째부터 미련한 애야. 나 미련해 안 미련해? 미련하지. 이렇게 소리 지르면 전달력이 떨어진다고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지. 근데 또 소리를 지르지. 네. 여러분들의 지혜로움에 의존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미련하지.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저한테 악하다고 얘기해서 기분이 별로 안 나빠. 그치? 악하지. 아, 좀 선해지고 싶다. 왜냐하면 완벽한 선함은 불가능해. 선함의 빈도를 늘리는 거야. 이건 선택의 문제니까. 아, 나 좀 선해지고 싶어. 아, 나 왜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할까? 난 오늘도 멍청한 선택을 했어. 근데 오늘 하루 선택 중에 이 선택은 되게 멍청했어.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항상 아, 그 예언하지 말걸. 그건 실수였다. 어리석다. 멍청하다. 그게 정의로웠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상담을 하고 돌아오면서 아, 그 말은 하지 말걸. 아, 그렇게 얘기할걸. 아, 이렇게 결정할걸. 아, 그렇게 결정하지 말걸. 이게 저만 있어요? 우리가 다 있잖아. 그 후회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악함에 후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더 선해지고자 하셔야 돼요. 자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해지고자 하셔야 돼요. 내가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선해지고 싶다. 그것이 우리가 한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2장 1절에서 9절은요. 보석함 같은 본문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정말 보석함 같은 본문이에요.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소중한 본문이에요. 근데 어떤 보석함이냐 하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보석함을 딱 열면 이렇게 라인이 딱 쳐져 있어서 반지 잘 꽂혀 있고 귀걸이가 쌍으로 꽂혀 있고 목걸이가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모여 있고 이렇게 해야 좀 정리된 보석함이잖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어떤 보석함이냐면 그거를 섞어서 이렇게 담아놓은 보석함이에요. 1절부터 9절까지가. 그래서 귀걸이 두 짝을 찾으셔야 돼, 좀. 반지랑 맞는 귀걸이 세트를 좀 찾아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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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찾아야 돼. 왜냐하면 너무 보석 같은 얘기를 1절에서 9절까지 그냥 막 다 쏟아놨어요. 그래서 1절에서 9절을 읽었는데 오늘은 거기서 우리는 저희는 한 쌍만 딱 찾을 거예요. 귀걸이 한 쌍. 귀걸이 한 쌍만 일단 딱 꺼내 봅시다. 한 쌍이 뭐예요? 2절 후반절. 2절 후반절.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명철에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결정이 명철이죠. 그쵸? 그러니까 명철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설명해서 선함이에요. 그쵸? 제대로 된 결정. 그쵸? 선함. 명철에 마음을 둬야 돼요. 이 말이 제가 설명한 거예요. 저는 이 한 문장을 계속 설명한 거예요. 이 말을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선한 걸까? 뭐가 맞지? 이게 명철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명철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건 그냥 자기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명철에 마음을 둬야 돼요. 이걸 내가 잘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명철해야 되는데 내가 정답에 딱 찍어야 되는데 내가 명철해야 된단 말이야. 아,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아, 이게 뭐가 명철일까? 라고 마음을 둬야 돼요. 마음을. 질문을 던지는 거. 일단 귀걸이 한 쌍만 짜줄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9절 후반절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걸 여러분 한 문자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면 모든 선한 길, 여러분들의 모든 케이스에서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선한 선택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명철의 마음을 두시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닫기를 희망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문장을 연결해서 여러분 마음에 품으세요. 하나님, 제가 명철의 마음을 두며 모든 선한 길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귀걸이 한 쌍처럼. 근데 왜 딱 그렇게 되진 않냐? 이게 왜 그렇게 서 있진 않냐?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 중간을. 그 중간에 뭐뭐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냥 오늘은 이건 짚고만 넘어갈게요. 이거 하나하나를 설교할 수 있으니까 짚고만 넘어가면 명철을 마음에 두면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요. 근데 그 과정에 단계가 있기는 하죠. 어떤 단계가 있어요? 명철의 마음을 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하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거 간절해야 돼. 아, 그래? 뭐가 선한 걸까? 이러면 안 되고 간절해야 돼.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다는 게 뭐예요? 거기엔 겸손이 들어가 있죠. 내가 되게 잘하는데 간절한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겸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간절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정의, 지식,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죠. 이것을 동시에 구하죠, 그렇죠? 본문을 보면 지식을 불러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이런 거랑 연결해서 명철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철에 이르기 전에는 뭐가 필요하다? 정의, 지식,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이 지혜의 핵심은 은혜라는 것들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 경외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철을 마음에 두고 명철을 깨닫기까지, 내 선한 길을 깨닫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간절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명철 한 장면을 구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내가 선함, 지식, 지혜라는 단계가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걸 알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구하고, 세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알아서 경외함으로, 은혜를 구함으로 이것을 내가 배워야 된다라고 그 과정도 같이 설명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일단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걸 다 알고 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라고, 이걸 다 강조하는데 저는 첫 단추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추를 끌어갈 수 있거든.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재로 딱 돌아갔을 때는 이해, 지혜 뭐 이런 일을 아무리 들어도 삶에 돌아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아, 그럼 남들은 어떻게 해? 이래버리면 끝이야. 하나님,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러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지. 내가, 근데 남들은 어떻게 키워? 이런 끝이야. 사실 거기 하나님 응답이 들어가고도 명철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제가 지금 최선, 내가 맞는 선택입니까를 묻지 않고 남들은 어떻게 해? 하면 끝이야, 사실. 그럼 그 다른 의사, 벌써 의사결정이 끝났잖아. 그럼 거기서 기도하라고 하면 어떡해? 남들 하는 대로 결정해놓고 이거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꼬이는 거지. 포인트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단추를 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럼 사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되게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되게 별로인 사회인이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문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교회 오시면 어떤 질문을 던져? 내가 남의 숨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그 질문으로 신앙생활을 하셔. 교회 생활을 하셔. 그럼 교회에서 보기엔 너무 선한 분이죠.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근데 직장 가면 어떻게 질문을 던져? 어떻게 해야 내가 이익이 되나? 이 질문으로 움직여. 그럼 직장에서는 선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쵸? 그 사람의 본질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본질이 선하지 않아서가 이중적이고 나쁜 사람이란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첫 질문을 던지는 습관과 패턴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셔서 악해지지 않고 선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 저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 되게 좋아해요. 다 아시죠? 영화도 되게 여러 번 봤고, 이번에 이한이랑 첫 번째 뮤지컬로 해서 같이 제가 거금을 투자해서 첫 뮤지컬은 이런 기독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되게 유명한 뮤지컬들 다 주제에 복음이 있습니까? 시카고에 무슨 복음이 있어? 진짜 이런 걸 봐야지. 응? 위키드에 무슨 복음이 있어? 없잖아. 이걸 봐야지. 그치? 그치? 레미제라블 봐. 다 랩 뮤지컬 좋아해. 장발장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시장이 됩니다. 시장이 된 다음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진 않고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요. 근데 자베르라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의심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본래가 장발장인 걸 밝혀내려고 해요. 하지만 알아봤더니 다른 데서 장발장이 이미 체포됐다는 걸 알죠. 자베르 가서 사과를 합니다. 제가 오인했다고, 저를 자르시라고. 장발장이 그 얘기를 듣고 갈등을 시작하죠. 그때 나오는 노래가 Who Am I예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번 주 한번 꼭 보세요. Who Am I? 뭐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상황, 이 삶의 숙제 앞에서 선함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난 누구냐? 거기에서 이 장발장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신부에게 용서를 받고 자기가 깨달은 자기 모습이에요. 난 하나님의 긍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나 자신을 밝히지 않으면 난 어떤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모른 척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난 그럴 수가 없어요. 왜? Who am I?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장발장이 어떤 선택을 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선택을 하죠. 그 노래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갈등이 느껴져서예요. 갈등이 느껴져서 원함으로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선함으로 하면 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극 전체를 보시면 그 제 기준에 목사는 그렇게 보잖아. 뭐 그 어떻게 목사 입장에서는 그 극 전체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죠. 이 마지막 장면은 뮤지컬에서 훨씬 더 잘 표현돼요. 이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냥 결국은 내가 원함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리석은 선택을 여러 번 반복하지만 사실 선함으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바른 선택들을 해왔고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으로 인도되는 스토리 여기가 짜져 있어요. 거기 핵심적으로 나오는 노래가 이 Who Am I라는 노래예요. 여기서 신분을 속이는 행동의 의미의 변화도 나타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속였던 건 선한 거였어요. 사회 구조적인 악에 의해서 나를 지키는 방법이 내 신분을 속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되면 자기 신분을 속이는 건 더 이상 선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신분을 속이는 건 내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 양식 하나의 선함과 악함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행동을 쭉 해오더라도 어제까지 선한 행동이었던 게 오늘 그걸 유지하면 악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이 악한 행동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 시점에 나에게는 선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이 선한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 시점에 내가 하는 것은 악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에서 답을 다시 찾아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등과 고민의 순간들이 일관돼 필요합니다. 이 순간에 갈등조차 하지 않고 내 이익이 되니까 그냥 쓱 내 기분이 그러니까 그냥 쓱 남들 그러니까 그냥 쓱 그 순간을 뭉개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잠언서 얘기한 악인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내가 만드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뭔가 잘못된 곳에 내가 던져졌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 질문이고 그때 했어야 되는 대답이며 그때 했어야 되는 선택을 우리가 지나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펼친 다음에 겸손해지셔야 돼요. 이 선함과 악함 여러분 잠언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다 쓱 지나가는 문장들이거든요.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안 된다.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안 된다. 너무 도덕적이고 뻔한 얘기고 사실 설득도 잘 안 되네. 내 주변에 악하고 잘 되는 사람 많은데 선하고 잘 안 되는 사람 많더라고. 이 얘기 우리 다음에 또 그럼 잘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본문들을 만나실 때마다 난 하나님 앞에서 선함의 질문을 던지는가 난 바른 결정을 해가는가 거기서 묻고 하나님께서 네 선함의 결정을 해갈 때 이런 결과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내 악함의 결과들로 사실은 그래 내가 밀어내서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래 내 미련함 내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있었지 난 다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는 악한 어리석은 미련한 게으른 자이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전한 선택을 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잠언의 그 문장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그냥 쭉 나열을 했지만 그냥 그 본문들을 다 설명하는 게 원고였어요. 근데 그러면 오늘 1시에 끝나더라고 해서 읽어보시면서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언 큐티 사금 계속 해가는데 계속 나올 거예요. 선함과 악함. 심지어 사금에서 전 그 문제를 이제 설명하지 않거든요.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은 그 문장들이에요. 그 문장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부터 선함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시고 인생의 숙제에서 첫 질문을 무엇이 맞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가장 선한 선택들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볼수록 정말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그냥 내가 배웠던 살아가는 방법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형성된 게 뭐 대학교 때, 사회 초년전 시절,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그 방법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결정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지혜를 구하오니 제가 바른 결정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 앞에 네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 인생에 결정한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선함의 질문을 던지고 인생의 결정이 되었어야 하오니 저에게 그 질문을 던질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막상 되게 막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막막함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데 내 경제적인 부분에, 내 관계적인 부분에, 내 내면적인 부분에, 내 자녀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막상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시되 제가 잘못된 선택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이곳을 잘 만들어가기도 소원하나 주님의 강권적인 돌보심도 필요하오니 저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신 그 영역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돌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안타까워하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매일같이 무슨 결정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결정의 무게가 너무 크고 이것을 하기에 제 지혜와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의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지혜롭게 저의 결정들을 만들어가고자 하오니 저희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저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제 영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제가 오늘부터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겸손의 첫 산출을 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익되는 거,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 내 기분 이것으로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묻겠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